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성경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거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한가운데 걸어가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 바로 그 한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뜻이 있으시다. 어떤 딱 한 가지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그 뜻 혹은 한 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각의 수가 너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일정한 뜻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하나님의 그 일정한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정한 뜻을 알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 A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B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가지고 막 너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반영되어지는 주님의 일정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면은 다른 구체적인 결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A입니까? B입니까? 놓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중심을 알고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골라라. 네가 고르는 것에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정말 작은 분으로 좁은 분으로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경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만나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 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할 때 큰 틀이나 혹은 큰 기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 너무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런가 하면은 경험과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시행착오도 필요하고요. 실수도 필요하고 미숙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고 혹은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과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를 살펴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너무 단순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본적인 단계는 크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revelation 단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 그게 revelation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신 말씀에 대한 내가 이해와 해석, interpret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지 application, 적용의 부분이 있죠. Revel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좀 맞추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니까 거의 끝부분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어요. 작별하면서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막 울고 안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몇몇 경유지를 이제 거쳐가지고 드디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보니까 그 빌립 집사의 딸들 결혼 안 한 처녀들이 있는데 그 또 은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몇 날을 거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뭐 바울 일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자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와가지고는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갖다가 잡아 맸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 띠의 임자는 바울이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지금 내가 예언적인 행동을 좀 보여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즉 바울을 이렇게 손발을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 일행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당연한 거죠. 가면 잡힌다고 하는데 얼른 가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이 그냥 아이,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울면서 만류한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막 울면서 만류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니까 그게 마음이 더 민망한 거죠. 그래서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거 괜찮다.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통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14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울면서 붙잡아 말려도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는 이제 그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어떨 때는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견해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한쪽에서는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피다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얘기 듣고 가지 말라고 하고 당신은 간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참 헷갈리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뜻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과 구체적인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그러신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저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집을 팔아야 됩니까? 조금 이따가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아예 고민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죠.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서로의 뜻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뭔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부부가 그럴 수 있고 오랜 친구가 그럴 수가 있죠.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각자의 생각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눈빛이라도 전달돼야지 그 뜻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신호가 오고 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죠. 처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놓치면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생각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시기도 하고 환경으로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표현으로는 막 말씀이 툭 튀어 나오는 기도 하고 막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막 확 뜯어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 말씀만 보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하면서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꾸 내 자신을 은혜의 환경과 장소에 두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내 관심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구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이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보여줄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전혀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일상 살아가기 바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하시지만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자, 마음을 쏟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자꾸 내 자신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저기 동부에 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 교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에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 좋은 말씀이지 맞는 말씀이지 하고는 그냥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실까?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계획은 무엇일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오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받기는 했지만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막 중국말로 살라살라 하면은 듣기는 분명히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설교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롭고 또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의 견해가 완전히 갈린 겁니다. 아가보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되어 있었고 아가보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의 일행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죠. 하나님 경고하신 겁니다. 가면 저렇게 된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할 수 있죠.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거 피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주신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사전에 피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의 해석이 맞다라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해석이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언으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해석의 컨퍼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되는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쨌거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준비하라라고 하는 뜻 정도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의 중심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아까 봤던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을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어. 근데 가서 결박당한다? 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이미 정한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신과 선언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은 아,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께서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쭉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 하고 오랫동안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신가? 아, 사도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울에 달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평을 이루겠습니까? 그럼에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식이 있으니까 가시게 되는 당연한 거죠. 아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위해서 특별히 죽으신 겁니까? 아니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내 목숨보다 주님이 귀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중간에 막 신앙의 방황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서 그런지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수련회 한번 가가지고도 확확 은혜 받고 바뀌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요철화 때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이 너를 사용하신다면 왜 사용하실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 마침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무렵에 제가 어릴 때 늘 하나님과 대화했던 거, 걸어다니면서 늘 주님과 이야기했던 거, 독백처럼 이야기했던 거, 그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맞다고. 근데 또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바로 얼마 전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제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냐면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막 하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무슨 막 감정이 전율이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의리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지만 별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한 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당연한 마음이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거기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I don't live for myself anymore. From now on, I live for my King.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나의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고르고 골라주신 어사인먼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내가 이루고 완성하기까지는 내 목숨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당대에는 너무 컨트로버셜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죽고 나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인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하는 내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늘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이틀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걸로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기에, 사도로 파송하셨기에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어떤 지원이나 서포트나 대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똑같은 그런 권이 있지만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막 독불장군처럼 자기 세력 만들고 나도 사도니까 내 파를 만들어야지, 개바파가 있는 것처럼 바울파도 만들어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늘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가보가 예언했던 흉년이 들어가지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이방인 교회들,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연보를 모았어요. 헌금을 모은 겁니다. 누구를 위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어사인먼트가 있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따로 겉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몸과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거둔 그 연보, 헌금을 전달해야 될 그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는데 가면 내가 잡힌대, 죽을 수도 있대. 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 해석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내 자신의 동기와 목적을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찾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죠.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 생각과 내 이 틀이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른 말씀을 주셔도 내 생각의 이 틀 안에서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약점입니다. 어떤 말씀을 줘도 내 딱 그 틀 안에서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무슨 딱히 짜여져서 맞춰서 나오는 것처럼 뭐든지 들어가면은 이게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만 나오고 이게 별모양이면 별모양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필요나 내 편리함이나 내 고집이 다른 해석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만, 여기 뭐 저랑 같이 이제 청년 사역했던 이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게 설교를 했는데 와서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전한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요. 아,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보면은 왜 그 메시지를 듣고 저런 결정을 했지? 제가 의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평소에 연모하던 형제나 자매한테 내가 이제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하는데 내가 막 떨려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그날 그 설교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컨퍼메이션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세 달 전쯤에 제가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 호수가에, 호수였나요? 아,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강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자꾸 죽는 거예요. 위험하죠. 자기 아들 보고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몸이 흠뻑 젖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너 강에서 수영했어? 했더니 수영했대요. 아니, 내가 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수영을 했니? 했더니 수영을 정말 하고 싶은데 아, 때마침 제가 수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수영복을 입고 있었냐? 혹시라도 수영하고 싶은 유혹이 들까 봐 수영복을 입고 강가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가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그런 신호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려고.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의 이 중심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제 동기를 늘 점검합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지? 내가 왜 이걸 지금 결정하려고 하지? 자꾸 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가운데 내 사심은 없는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은 그냥 내가 뭔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막 자꾸 내 자신의 중심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정말 이것이 지금 이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 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럼 그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선택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해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깨달은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자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요? 많은 경우 우리는 몰라서 못하기보다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친구 간이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싸우고 나면은 먼저 내가 다가가서 사과하면 내가 먼저 품어주면 풀어진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싫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항상 선해요. 평안입니다. 미래를 주고자 하는 거,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 왜 그걸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왜 혼돈케 하겠습니까? 그 뜻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도요,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결과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요. 정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억울한 심판도 받기도 하고요. 또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어필을 합니다. 왜? 로마 시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당연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되죠. 그때 밤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막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야 돼. 그게 내 뜻이야. 그 어사인먼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너와 항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내가 다 너에게 붙여줄게,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네요. 그 결과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히스토리 가운데 내 중심을 늘 점검하고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야 하고 피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기준과 무관하게 결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 잘 돼.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삭 같은 경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퍼는데 우물을 이렇게 뚫으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갑니다. 아, 그러면은, 아, 그래라 하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파요. 아,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마다 그를 감동해서 인도에 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게 하시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이상하게 바보 같은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팔푼이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중에는 뺏고 뺐다가 그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는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잭 디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Surprise by the Voic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치자면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30대 후반, 40대 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혼을 하고 막 우울증도 찾아오고 막 자살 충동도 느끼고 막 그랬어요. 막 그걸 이제 막 버티면서 병간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병간호하고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혼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 뒷바라진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여자분이 돌보던 그 노인,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술주정뱅이 아들이 이 여자를 겁탈해버렸어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우울증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강간까지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겁탈의 결과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혼에 겁탈까지 당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임신까지 하게 만드십니까? 낙태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940년대 텍사스에서는 낙태 시술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낙태를 할 수 없다면 자살하자.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그래서 그 마음을 모질게 먹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막 급한 마음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난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Have this baby. It will bring joy to the world. 이 아기를 낳아라, 가져라.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야.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낙태와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막 스며들기 시작하더래요.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조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이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가정에 맡겨가지고 양육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문에 광고도 냈대요. 이 아이를 맡아줄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또 우연히 또 목사님 부부가 보고는 연락을 해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지나면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지만 소사에 매사에 아주 소심하고 자신감은 없고 내성적이고 이 아이가 무슨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까, 그런 제 마음과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참여했던 어떤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았대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preach the word,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전해라, 이런 제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어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 가면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인데 막 하는 이야기 전부 다 욕설이고, 그리고 자기 뭐 아내나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막 외설적인 어떤 욕과 막 말들을 막, 그러면 그게 농담이고 그게 일상 대화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은혜 받고 돌아갔더니 그게 너무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어떤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 트럭, 빈 트럭의 뒤에 올라가가지고는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 am just a boy out here trying to learn how to be a man. 나는 이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난 지금 아직 아이의 소년의 청소년에 불과합니다. All you men are teaching me is how to talk filthy, think filthy, live filthy, be filthy.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는 더럽게 이야기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되는 그런 것만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개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But God loves you and he gave Jesus to die for you.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각자 자기 그냥 일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공장에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소년의 첫 번째 설교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임스 로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열한 손주의 할아버지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2천만 명까지 카운트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카운트하기를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던 어머니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없었을 일들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여인에게 일어났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신학적인 이해를 얻고자 고민하고 알규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부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그 삶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If I understand that is going on in my Christian life, I have inferior Christian life. 내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이해한다면 나는 열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The work of faith is to live according to the revelation we receive in the midst of mysteries that we cannot explain. 이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비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들 가운데 그것을 그냥 안고 그저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말씀, 그거 그냥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at's why we call Christianity faith.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 다 설명이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그럼 누가 못합니까? 그런 신비가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음성을 내가 듣느냐, 절박한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던 그 한 말씀 한마디 그게 그 여인의 인생도 바꾸고 그게 한 아이의 인생도 바꾸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들이 되더라는 거죠. 신비는 신비로 품고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분별력이 더하게 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셔서 할렐루야